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남편이 있었는데 그첫 남편은 우리가 원해서 결혼한 그런 남편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택한 그런 남편이다. 그 남편의 이름이 성경적으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죽어야 내가 이 율법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가서 보니까 율법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율법이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 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럼 율법은 나쁜 거 아니냐? 지긋지긋한 거 아니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냐? 근데 가서 보면 율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다 맞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맞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 맞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우상 두지 말라, 다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율법은 다 맞고 선한데,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명령도 다 선한데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 특히 하나님의 이런 명령들이 죄가 이제 기회를 타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이제 8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비참한 그와 같은 그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과 부딪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그 엄격한 그런 규례를 따라서 이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에 의에 관한 한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그때 살 때에는 율법과 부딪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된그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죄가 되살아나고 내가 이제 죽었다 이제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나게 됐다. 여기 율법하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식으로 그걸 이야기하면 어떤 상태였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깨끗한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가득 차서 교만해갖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딱 돌이켜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거울을 가서 보니까 자기의 지저분한 그런 모습이 다그 안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고린도후서 3장 7절하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 돌에 써서 새긴 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하는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는 죽이는 직무예요. 사람을 살리는 직무가 아니라 죽이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이 사망의 직무, 이걸 받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모세의 얼굴이 변하게 됐어요. 빛이 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모세가 달라진 거예요. 이 사망의 직무에도 이와 같은 영광이 있었는데, 8절,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겠냐.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이와 같은 영광이 있었으면 이제 율법을 벗어나서 성령님을 받게 될 때는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9절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 텐데 율법은 하는 일이 죽이는 겁니다. 또 하나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하는 그 일에도 영광이 있을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다.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 시대의 율법과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약 시대 그와 같은 그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 안에 가서 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1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다. 그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자기가 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켜라. 명령들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들 내가 지키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거울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거울 앞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깨끗한 거울 앞에 서서 나는 깨끗한 얼굴, 점 하나, 흠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가서 보니까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명령을 탔다. 명령이, 거기 가서 보니까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탔다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갈때 이거 절대로 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뚜껑을 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하는 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죄는 사람을 죽인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고 율법도 거룩하고 그 율법에 포함된 모든 명령도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고치거나 살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명령이 선하고 의롭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데 문제가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거나 저와 여러분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사망을 가져온 게 아니라 죄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확대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이사야서 6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6장 가서 보시면 이사야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6장 가서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또 그분 앞에서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사야에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이 존전해서 이걸 보게 되니까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과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이렇게 이제 이 이사야가 이 자기의 말로다가 자기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에도 대언자였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하다는 게 확연하게 더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와 같은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도구, 자기의 입술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정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엄격하고 거룩한 그 틀에다가 내 자신을 딱 내어놓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더욱더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율법은 거울로서 죄를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7절 또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촉발시켜요. 이 율법에 그런 명령이 없으면은 그럼 안 해도 되는데 너 이거 절대로 보지 말라고 그 얘기하고 나면 그러면 결국은 그걸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율법이 죄를 확대해서 보여주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율법에 저촉을 받지 않을 때는 뭐 내가 그저 요 정도 죄인이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 앞에 가서 내 자신을 딱 내어놓고 보니까 이게 보통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정죄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그냥 확연하게 너무나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서 보여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이제 율법이 하는 그런 세 가지 일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아느냐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으니까 누구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14절부터 25절에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갈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율법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율법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지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죄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여기 25절에 가서 보시면 뭐가 많이 나오냐? 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나, 내가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개혁성경이 이거를 한 번만, 한 구절에 나 나오면 한 번만 썼어요. 근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몽땅 다 지금 I라고 하는 단어를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뭘 보셔야 되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본성이 있구나. 여기 나오는 내가 하나의 내가 아니라 두 개의 내가 있구나. 이걸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러면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내가 새 사람의 난지 아니면 옛 사람의 난지 이거를 구분하시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아야 돼요.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들 중에 사도요. 지금까지 로마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강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여기 갑자기 와서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적이어서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여기 나는 육신적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가? 그래서 죄의 종으로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왜 나오는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그래야 이단의 이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는 구원받은 바울의 이 땅에서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의 몸에서 벗어나고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 보실 때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요, 죄의 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치적으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 내가 가만 보니까 어떤 이 땅에서 현재 상태에서 육신의 지배를 받아가고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의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가리킬 때는 내가 육신적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와 상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신분과 상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옆에 있는 내 신분을 가리킬 때 나를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나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거 구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은 원칙적으로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보면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8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도의 신분 위치로 봐서는 성도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엔 다 육신적이었습니다. 또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에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성도의 신분, 성도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실제 상태에서 나타난 자기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육신적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서 보시면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와서 물어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물어요. 아, 죄인입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인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내가 그 많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해서 영어로 가서 보면 현재 상태로 기록이 돼 있어요. 현재 상태로. 사도 바울이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육적인 몸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예스노로 이렇게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의인이지만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런 상태로 봤으면 아직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죄인이라 그러면 아, 구원 못 받았구나, 의인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꼬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육신적인 요소가 실제 삶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안에 가서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어서 음행의 죄를 짓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이 간음을 하는 그와 같은 죄까지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위치는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육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변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에서 느끼는 그와 같은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갈등이 15절부터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의 갈등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않는다. 그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나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도 두 종류의 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 내가 미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미워하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나예요? 이 육신의 몸에 갇혀있는 이 내가 지금 그걸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딜레마로 사도 바울에게도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신에게 이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지배하에 있어서 원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원하는 거, 속사람이 원하는 거를 나의 겉사람은 행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는 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탐내지 말라. 그럼 내 속사람은 맞습니다. 어떻게 제가 탐을 낼 수 있습니까? 내 속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내 겉사람은 탐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두 종류의 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면서 16절 그 말씀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거 옳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는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게 내가 동의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법은 맞는구나. 내가 거기에 지금 동의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건 맞는 얘기예요. 동의하는데 간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쭉 나가면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왜 그래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간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이 뭐라 그럴까 걸려 넘어지는 가장 큰 그와 같은 죄가 간음하는 죄예요. 간음.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이 간음. 이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17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거를 변명의 구절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한참 하고 나서 이거 내가 아니라 죄야. 간음 한참 하고 나서는 이거 내가 아니라 죄야.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맞는 건데 요거를 또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해갖고 악용해서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죄가 한 거다.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는데 이거를 악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안에서 내 안에 거주하는 죄 혹은 옛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두 번 다시 태어났는데 두 번 다시 태어나도 내가 처음에 가지고 태어났던 그 죄성 오늘 우리 여병수 형제님 이야기한 것처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 난 것은 영이다. 육에서 난 거 죽기 전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죄성이 완전히 박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남아있습니다. 네, 새 사람이 돼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본성이 서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아 이게 로마서 7장에 있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가 보다 하고 여기서 멈추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뭐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되면 아유 할 수 없지 뭐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로마서 7장에서 멈추면 안 돼.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 8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내가 아니라 죄다. 그러고서는 뭘 하는 거예요? 나는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하게 될 때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가지고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를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그럼 아직까지 모자란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8장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죄다라고 해서 이걸 다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면 그럼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사는 이 삶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때 로마서 8장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가서 보니까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여기 가서 보니까 내 안에 한 다음에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썼어요? 곧 내 육신 안에. 여기 나와 있는 나는 내 옛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악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그 사람 안에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과로는 그에게 이제 선한 것이 있다. 왜 내 육신 안에라고 했거든요. 그럼 육신 밖에로 이야기하면 선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과로를 쳐놨어요. 과로. 그러니까 과로에 속한 사람이 있고 구원 받았는데 과로에 속한 사람이 있고 평생토록 이 구절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정당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고 8장 9절로 넘어가서 육신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함이 있으나 능력이 없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셋 데리고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쿨쿨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참 영은 원하는데 육이 약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제자들도 자고 싶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고 싶어서 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자들도 아유 그래도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선 이건 새 사람이 납니다. 그건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는 지금 육신 안에 갇혀있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나올 때 이게 이 두 본성에 속한 나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지금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에게만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성도에게만.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본성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해도 뭐 이런 갈등이 금방 지나가고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본성이 하나가 더 생겨났어요. 그래서 온전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원숭이처럼 놀던 이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 와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증표 중에 하나는 이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면 짓고 뭘 하고 그게 그렇게 큰 갈등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구원받으면 요 많은 거 하나 이렇게 죄를 져도 그게 자꾸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이 새 사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 새 사람이 이 원숭이처럼 노는 이거 부족한 이걸 갖고 자꾸 짓밟아대게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20절도 17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또다시 얘기합니다.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칙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원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21절에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거기 나와 있는 한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23절에 죄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지고 그 다음에 패배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정당화하는 이 삶 속에 머물게 되면 그러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한번 보세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가서 보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귀감으로 삼고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도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근데 23절에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하면서 23절에 성도들 안에 생기는 그와 같은 그 갈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 갈등이 심하니까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번에 레미제라블 보신 분도 있죠? 미저러블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미저러블한 사람 얘기하는 게 장발장이잖아요. 레미저러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영어 성경엔 all wretched, wretche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wretched라고 하는 말은 걸레 조각 누더기란 뜻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을 따라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야 정말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놓고 내 자신을 보면 매일매일 미저러블하다고 하는 게 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야 진짜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내가 있었구나 이게 느껴져야 구원받는 거고 그 이후에 성화된 삶을 살 때도 야 정말 너무 걸레 누더기구나 내가 이렇게 느껴져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지금 인정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한 행위로는 구원도 이룰 수 없고 뭐도 못해요. 성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로마서 7장은 성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성화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누가 외부에서 나를 건져줘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법규를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나를 컨트롤해서 내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러면 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성화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할 수 없어요. 율법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 의해서 성취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성취가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로마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런 데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 죄의 몸, 이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영과 육과 혼이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구속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몸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성화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7절이에요. 죄송하네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위에 가서 보시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그 하반부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런 즉 하면서 모든 것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뭘 요약하냐. 14절부터 25절 바로 그 상반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는데 뭐라고 요약하냐.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가는 것. 그게 일반 사람들,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공통현상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 7장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나 하나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근데 그 나는 두 종류의 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나가 있고 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가 있다. 그 7장은 핵심 질문이 뭐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성화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종합을 하면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될 두 가지 교훈이 그 안에 있다는 거. 하나는 구원, 하나는 성화. 구원은 첫째, 나는 내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 구출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디도서 3장 5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낼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도 구출자가 필요하고 성화에도 구출자가 필요하다. 죄성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그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선한 것이 나오면 누가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원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선한 것을 행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성화의 길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로마서 7장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 경험이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가서 보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겠냐고 이 7장에서 멈추면 그러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으로 여기고 여기서 멈추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계속해서 이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이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하고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핵심장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핵심장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일, 영화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른 그 일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은 장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나는 못하지만, 율법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원래 뜻은 예수님의 키가 있는데 키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키의 이 분량에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율법의 모든 요구조항을 성령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느낀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뭐냐면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책자를 제가 이렇게 한 권씩 가지라 그랬어요. 도서출판 킹제임스, 우리 서울에 있는 진리침례교회에서 지금 만든 이 두 책자예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본성이에요.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 잘 가르쳐 주니까, 또 더욱이 무료니까 가져가셔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본성에 따라 위치와 상태가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는, 지금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파워. 그 파워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누구의 힘으로 됐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제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됐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구속의 날까지, 이 몸이 구속이 될 때까지 성령님으로 봉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봉인을 해놨어요. 우리의 생명을 봉인해놨기 때문에 사탄 마귀라 해도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이건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아들, 딸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마귀의 왕국에 속한 시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시민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분을 갖게 돼요. 모든 신자가 다 동일해요. 목사든 아니면 성도든 집사든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신분이 다 동일해요. 동일한 겁니다. 내 신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상태가 있거든요. 상태는 늘 변해요. 신분은 고정이 돼 있는데 상태는 늘 변합니다. 왜 그래요? 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 했던 그 원숭이 같은 그거를 자꾸 짓밟아 누르면은, 그럼 새 사람이 자꾸 승리하게 되면, 그러면 거룩한 것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게 아니라 원수위가 마음대로 뛰놀도록 내버려 두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옛날에 그 지저분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이 옛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내용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상태는 늘 변하니까 향상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 악화될 수도 있고, 어때요? 늘 같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이면 변해서 좋은 쪽으로 자꾸 변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도 상태가 악화되는 사람에서 날로 상태가 악화돼. 야, 저게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모든 신자가 같아야 달라요. 이건 다 다른 거예요. 위치와 신분은 모든 신자가 다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상태는 신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이 지배하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죄가 살아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거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나올 때 그건 우리 구원에 관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성화에 관한 그런 내용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죄 있습니다. 죄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세 종류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그래서 이제 이 죽이는 천사가 이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어디에 계속 머무르려고 그래요? 이집트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가고 지금 어디까지 와요? 시내 광야까지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불신의 삶을 살면서 시내 광야를 빙빙빙빙빙 40년 동안 돌았던 사람 아시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40년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던 가나안 그 족속들을 이 토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이집트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벗어났는데 지금 시내 광야를 빙빙빙빙 돌면서 그냥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이 악한 것들을 정벌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신자가 이렇게 그레이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신자가 내 모습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